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리 알리 하메네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저명한 시아파 성직자 쉐이크 님느 알림느를 처형한 것과 관련해 신의 복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오늘 순교자의 무고한 피해 즉각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메네이는 림느가 사람들에게 무장행동을 선동하지 않았고 비밀리에 음모를 꾸미지도 않았다면서 그가 한 유일한 행동은 종교적 열정에서 비롯된 공개적인 비판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림느의 죽음이 사우디 왕조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림느의 처형은 국제적인 분노와 영내 심각한 외교적 갈등, 시아파 다수 지역의 소요를 촉발시켰습니다. 사우디가 어제 처형한 47명에 포함된 님느는 폭넓은 존경을 받은 시아파 성직자로 2014년 폭동 선동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님느는 집권 사우디 왕가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가였고 2011년 시아파 시위의 지도자였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님누와 다른 46명의 처형에 크게 실망했다며 아울러 시위대에는 냉정과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림느의 죽음이 영내 종파 간 긴장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벤 로즈 부보좌관은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 중인 하와이에서 기자들에게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기 전에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미국이 착수한 추가 작업이 이란의 부정적 반응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 31일 미국의 새로운 제재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란이 지난 7월 주요 6개국과의 핵 합의를 체결한 이후인 지난 10월과 11월에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엔 전문가 패널은 이란의 10월 미사일 발사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체제 개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도 보안군은 어제 파키스탄 접경 지역의 공군기지를 공격한 무장괴한 잔당에 대한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15시간 동안의 교전으로 인도군 6명과 무장괴한 4명 등 10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독립을 원하는 파키스탄의 근거지를 둔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 자이시의 무함마드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라지니트 싱 인도 내무장관은 무장교환들의 공격을 받은 직후 TV로 중계된 연설에서 파키스탄은 인도의 이웃이고 인도는 파키스탄뿐 아니라 모든 이웃나라들과 평화를 원한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테러분자들이 인도 땅을 공격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인도 총리로서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파키스탄을 전격 방문해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를 만난 지 일주일 만에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2명이 숨지고 적어도 7명이 부상한 테라비브 시내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아라라 마을 출신의 아랍계 이스라엘인인 나샤트 미렘의 가족들은 지난 1일 공격 현장의 폐쇄회로 TV 화면에서 미렘을 발견해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가족들은 미렘이 2006년에 사촌이 경찰에 사살된 후 정신적 외상을 입었고 경찰관의 총을 탈취하려던 혐의로 수감됐었다고 말했습니다. 미렘의 아버지는 아들의 행동을 사과하면서 희생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미국 북서부 오리건주에서 자칭 민병대원들이 연방정부 시설을 점거했습니다. 이들 민병대원들은 어제 몇 년 전 연방정부 토지 소유에 대한 방어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두 명의 목장주가 곧 재수감되는 것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후 멀루어 국립야생보호구역에 본부를 점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드디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해온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오늘도 윤국환,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의 신년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남북관계에 관한 부분을 들어보도록 하죠.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 문제, 통일 문제를 호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네, 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올해도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발언 내용들을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는 전체적으로는 한 29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네.
이 중에서 지금 들으신 남북관계 부분은 4분의 1 정도를 차지했는데요. 6분에서 7분 남짓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대체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정부가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 체제 변화 그리고 제도 통일을 모색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고요. 또 외세의 간섭을 배격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또 그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대화 분위기를 잘 유지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한국과 미국의 정례적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군사적 도발이라고 하면서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6.15 공동선언 그리고 북한이 주장해온 조국 통일 3대 원칙 그리고 14선언 이것을 성실히 이행해달라 이런 기존의 그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잠깐 그 육성으로 직접 들으신 바 있는 대로요. 그 누구와도 마주 앉아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 앉아서 민족 문제, 통일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언론들은 대체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올해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보다는 좀 구체성이 덜한 거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날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 또 남북관계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그 정상회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지난해보다 그 후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일부의 시각이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조금 전에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날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 문제, 통일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지난해의 그 남북관계 또는 정상회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그보다는 한 발짝, 한 반발짝 정도 그 뒤로 물러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지난해에서는 그 신년사에서 남조선 당국이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서 최고위급 회담, 즉 정상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거의 뭐 그 제안 비슷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좀 후퇴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그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번에 그 최고위급 회담, 즉 정상회담을 직접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언급 안 했다고 해서 정상회담을 뭐 할 의지가 없다라든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뭐 평가하기는 좀 그 이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남북한은 지난 그 2000년이죠 또 2007년이죠 그때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그해 그 1월 1일 날 나왔던 북한의 그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의 그 신년사를 보면요. 무슨 정상회담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2000년 같은 경우는 그 남쪽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어떤 조건을 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상회담 여부는 구체적인 어떤 정책의 그 진행에 나가는 단계, 환경 이런 거에서 달린 문제지 신년사에서 언급을 했다 안 했다고 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그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그 29분 전반적인 그 신년사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또 남북관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
네.
이 대남 분야, 남북관계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이 한국의 통일부는 이 북한 측이 체제 대결 정책 전환을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인 대화를 제의하지는 않고 원론적인 대화 의지를 표명했을 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없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신년사 전반에 대해서는 이 북한이 오는 5월 달에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경제 강국 건설을 가장 비중 있게 강조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그 자강력 제일주의라고 하면서 이 북한이 자체의 힘, 기술 그리고 자원을 통한 사회주의 강성 국가 건설을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 부분에 그 역점을 두긴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년사에서 핵 문제가 직접 언급이 되지 않은 것은 또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이것이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날 김정은 위원장은 그 29분간 그 신년사라면서 그 여러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핵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동안 북한의 그 공식 정책인 국방 경제 병진 노선이란도 표현을 쓰질 않아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 2013년 3월에 그 병진 노선을 그 국가 목표로 공식 채택한 이후 신년사에서 이 노선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그 한국의 그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는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 등 그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계산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참고로 지난해 10월이죠. 당창건 70주년 행사에서도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긴 그 연설 기념사를 했는데요. 이때도 핵 또는 그 병진 노선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암만 해도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가슴 속에 북중 관계를 개선을 하려고 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뭐 그렇지만 뭐 핵무기와 관련된 어떤 그 개발 노력, 가령 뭐 핵무기 소형화라든지 그런 것을 전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신년사 나온 후에 이제 남북 대화가 그러면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궁금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남북 대화 전망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 대화 의지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언급을 했고 또 지난해와는 달리 남북 간의 다방면에 접촉을 할 수 있다든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 이것과는 달리 어쨌든 그 앞서서 그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수준에서든 누구와도 마주 앉아서 민족 문제, 통일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한 것은
네.
어떤 측면에서는 당국 간의 회담보다는 사회 일반 계층들과의 그 접촉에 대해서 언급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고 있고요. 이 당국 간 회담이나 이것과 관련해서는 분위기를 좀 조성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한국 정부 당국에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라든지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그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남북 대화가 올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이 신년사에서 이렇게 원론적인 수준에서만이라도 어쨌든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5월 달에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체로 북한이 도발보다는 대화 분위기를 진작하는 데 역점을 두지 않겠냐 이런 판단에 따라서 대화의 기운이 좀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노동당 대회 때까지는 어쨌든 그 남한을 그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제 그런 그 전망들이 있는데 또 이제 그렇게 보면 만약의 경우에 그 시기를 넘겼는데 관계가 계속 악화된다. 그러면 이제 2016년 하반기에 가면 상황이 또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전체적으로 봐서 그러면 남북관계 이외에 올해 신년사의 그 맥락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번에 신년사를 통해서 그 내부 결속, 특히 그 오는 5월에 그 36년 만에 열리는 그 7차 노동당 대회 그 상당한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성공적 개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은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7차 당대회를 승리자에 대해 영광의 대회로 빛내야 한다며 당대회가 열리는 올해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가자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암만해도 북한이 그 올해 그 열리는 행사 중에 그 7차 노동당 대회가 제일 큰 행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뭐 상당한 그 강조를 한 것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 강조한 것은 역시 그 경제 문제였습니다. 경제 문제 중에서도 전기 문제, 전력 문제를 그 상당히 강조했는데요. 전력 문제 해결에 전당적, 전 국가적 힘을 넣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발전시설 보강과 발전소 건설, 또 자연에너지 활용 등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또 내각과 국가경제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북한식 경제관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뭐 아쉽다고 한다면은 그 북한에 계속 그 경제 계획을 제시한 건 강조한 건 좋은데 구체적인 어떤 방도 예를 들어서 뭐 5차 뭐 경제 개발 계획이라든가 7차 뭐 7개년 경제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그 과거와 같은 그 구체적인 경제 개발의 그 방법 또는 계획을 제시 못한 것은 좀 아쉽다 이런 그 관측이 있습니다.
네. 그 경제 문제, 인민 생활 향상 이런 점을 그 특히 강조한 것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전문가들이 혹시 그 군사와 경제 그 병진 노선에 좀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경제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을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런 그 분석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또 분석가들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 신년사는 대내적인 부분이 일단 초점을 맞춰진 것이고요. 지난해 신년사도 역시 경제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은 올해와 매 한 가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제 부분을 강조한 것이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덜 둔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북한의 입장이 바뀔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근거는 현재로서는 증폭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이 대외 관계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날 미국을 비롯한 그 대외 관계에 대해서 기존에 뭐 해왔던 얘기를 기존의 그 입장을 그냥 그 되풀이하는 그런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 소개를 해드리면요.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미국을 좀 비난을 했습니다. 미국의 그 침략적인 대아시아 지배 전략과 무분별한 방공화국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는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 또 핵전쟁 발원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미국과 그 남조선 호종강들이 해마다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 핵전쟁 연습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같은 문제로 인해서 북남관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기존의 주장이죠. 그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위험천만한 침략전쟁 연습을 거둬취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군사적 도발을 중재해야 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자,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온 뒤에 한국 정부는 역시 뭐 남북 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고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가겠다는 입장은 뭐 확고하다 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이 말로만 들으면 양쪽이 다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실제 그 행동으로 구현이 되느냐 여부인데요. 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그 들어있는 그 내용들이 과연 현실화 될 수 있을 건가요?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매번 봐왔지만 최근에 그 어렵게 성사가 됐던 남북한의 당국회담을 한번 예로 보면요.
네.
사실 그 두 당국이 한자리에 마주 앉긴 했지만 동상이몽이라고 할까요? 사실 네. 어떤 사안들을 먼저 다뤄야 되느냐 이 관심사에 따라서 완전히 각자의 얘기만 하고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북한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되겠다라는 주장을 폈고요. 이 한국은 또 인도주의 사안이 우선이다. 그걸 먼저 해결하고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루자 하는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만 집중했단 말이죠.
네.
결국은 아무런 합의점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이 남북관계야말로 서로 상대가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주장 또는 아무리 좋은 제안일지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고 또 고위급 접촉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고요. 그러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1년 내내 다시 더 이상 언급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사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양쪽이 서로 의견을 일치해서 그것을 먼저 타결하고 좀 더 어려운 문제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없는 한 사실 이 신년사도 원칙론적인 어떤 입장을 천명하는 수준에서 더 나가기 어렵습니다. 마치 이런 것은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에서 육자회담 조기 개최라든지 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도 육자회담 조기 개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합의한다 하더라도 육자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은 벌써 7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을 강조하더라도 상대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상 간의 그 말하자면 합의된 의견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구현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 최원기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추가할 게 있습니까?
네, 구체적인 뭐 정책 차원은 지금 뭐 말씀이 다 하셨고요. 하나 그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신년사가 어떤 의미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 3대 걸친 그 신년사를 그 듣고 있는데요. 김일성 주석 또 김정일 위원장. 또 지금 김정은 그 제1위원장 이렇게 3대 걸쳐서 그 신년사를 듣고 있는데요. 그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신년사와 그 현실 내 그 지금 정책이 나타나느냐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김일성 주석이 뭔가 신년사에서 어떤 언급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그 현실적, 정책적으로 어떻게 그 구현하려는 그런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 들어와서 북한의 그 대외 관계 또 내부적으로는 경제가 상당히 나빠지면서 이 신년사와 그 현장, 현실의 그 정책이 따로 노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나 또는 아주 그 정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조차 있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그 지난 2009년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시 그 김정일 그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그 조선반도의 비핵화 이런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의 관측통들은 아 혹시 그 북한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비핵화 조치에 나서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는 그게 그 바로 그 몇 달 뒤에 북한이 그 핵실험을 실시해서 비핵화가 완전히 굉장히 어려워진 이런 상황으로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로 상황이 간 거죠. 따라서 이 그 신년사를 뭐 분석하는 건 좋지만 그 역시 그 신년사의 기본적인 성격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새해를 맞아서 주민들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보내고 또 내부적으로 그 체제 결속을 다지는 구호 차원, 원칙론적인 차원이 많다. 이런 그 하나의 의미를 저희가 좀 되새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김정은 위원장은 그 아버지 김정일과는 달리 텔레비전에 나와서 직접 육성으로 연설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그 텔레비전에 나온 그 모습을 보고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추측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그 신년사 하면서는 모습이 좀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해의 경우 좀 이렇게 불안한 듯이 또 이렇게 원고에 고개를 숙이고 그런 상태에서 몸을 좌우로 좀 흔들면서 불안한 그런 기색이었고요. 네. 또 자신감도 좀 없지 않느냐 그런 평가들이 있었는데요. 올해 경우에는 뿔테 안경을 쓰고
네,
나왔습니다.
안경
그래서 그 좀 젊은 나이에 조금 안정감을 좀 주려고 했지 않나 네. 이런 그거고요. 또 목소리에서도 좀 자신감이 더 예년보다는 좀 많았다라는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많이 좀 과거보다는 세련됐다. 이제 그런 그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북한에서 나온 뉴스 중에 또 하나 놀랄 것은 이 대남 정책을 담당해온 김양건 비서가 사망했다.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 당국의 발표 내용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수용에 대한 고귀한 충정과 높은 실력을 지니고 오랜 기간 우리 당의 위협을 충직하게 맞들어온 김양건 동지를 잃은 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큰 손실로 된다.
북한은 뭐 물론이겠지만 남한 또 그 외 주변국들도 상당히 이 그 보도에 이제 놀랐는데요. 김양건 비서가 우선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김양건 비서는 사망 당시 73살이었습니다.
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뒤에 노동당 국제부에서 일을 시작한 이래로 승승장구하면서 사망 당시에는 노동당의 그 통일전선부장 그리고 또 대남 비서였고요.
네.
이 통일전선부장의 대남 비서면은 한국으로 치자면은 국가정보원장 겸 통일부 장관 이렇게 네.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그 사망 당시에는 사실 김양건 비서는 대남 관계뿐만 아니라 대외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장했고요. 또 현지 시찰을 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시찰하는 데 있어서 남북 문제나 대외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국내 정치 현안에서도 상당히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만큼 말하자면 그 북한 정권 전반을 통틀어서 상당한 실력자로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최근에 825 지난해 825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당시에 그 목함지뢰 사건으로 남북 간의 긴장 상태가 상당히 고조된 그런 국면에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함께 김양건 비서가 전격적으로 서울을 방문했죠.
네.
그때 당시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홍영표 통일부 장관하고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825 합의를 이뤄낸 인물입니다. 2007년에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2007년 11월에도 한국을 방문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했었고요. 2009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했을 당시에는 대통령 조문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북한으로 봐서는 그 업무의 중요도나 영향력 측면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그런 인물입니다.
네. 이 남한에서는 이런저런 일로 해서 텔레비전에 자주 얼굴이 보였기 때문에 얼굴이 상당히 익숙한 그런 북한의 그 중요한 그 당국자이기도 합니다.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31일 김양근 비서의 빈소를 직접 찾아서 조문을 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요. 이 김 제1위원장이 시신에 손을 대고 참 그 울음을 참는 그런 표정인데 생전에 아마 상당히 총애를 했던 모양이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난달 그 31일이죠. 그 김양건 비서를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찾아서 그 조문을 했는데요.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아주 그 흥미롭습니다. 그 김양건 그 시신에다가 오른손을 대고요. 그 굉장히 그 침통한 거의 그 울음을 참는 듯한 이런 그 표정을 지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북한의 그 북한 전문가들은 그 물론 이제 그 중요 당국자고 또 측근이고 그러니까 뭐 침통했겠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뭐 그거 외에도 그 단순한 그 측근을 떠나서 개인적인 어떤 그 친분이나 그 인연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뭐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하나 그 눈길을 끌었던 것은 그 김양건 비서가 그동안 뭐 대남 담당 비서니까요. 그 대남 문제에 대해서 뭐 관여하고 여러 활동을 해온 것은 뭐 당연한 건데요. 흥미로운 건 지난해 그 6월부터 또 10월, 9월, 10월 이럴 때 보면은 본인의 업무가 아닌 대남 업무가 아닌 분야에 그 자주 수행을 그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6월에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을 수행해서 평양 국제공항을 방문했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 바로 뒤에 서서 공항 곳곳을 둘러봤고요. 한번 그 빈도 얼마나 자주 수행을 했느냐 이런 걸 보면요. 지난 9월, 10월 중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식 활동 중 9차례 중 무려 6차례를 수행했습니다.
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그 본인의 분야가 아닌 그 다른 분야 예를 들면 평양 그 강냉이 공장 또 창광 상점 또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관람 이렇게 자기 분야하고는 직접 담당이 아닌 분야에도 그 등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 안찬일 그 박사 같은 그 북한 전문가들은 아마 그 김양건의 부인이 그 김정은의 이모 아니냐 즉 자신의 그 어머니 고용이와 그 김양건의 부인과 친했다는 이유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아직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이 한국 정부도 이 김양근 비서 사망에 공식적으로 조의를 표명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죠. 북한 당국의 고위 당국자의 사망에 이렇게 그 조의를 직접 한국 정부가 표명하는 것은요. 이 통일부에 따르면은 한국의 홍영표 장관 명의의 조전을 전통문이죠. 그 북한 통일전선부 앞으로 보냈습니다.
네.
이 한국 언론들은 이 대화의 상대방이 사망한 데 대해서 이렇게 조문을 즉각적으로 보낸 것은 남북한 사이의 신뢰 또는 대화 분위기를 진작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김 비서가 사망해서 그러면 앞으로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개인적인 뭐 그 측근이 뭐 사라졌습니다. 또 북한에 뭐 대남 일꾼이 많아서 뭐 북한의 기본적인 대남 정책 입장 이런 것이 바뀌진 않겠지만요. 또 자세히 살펴보면 그 측근에 의존하는 비율이 그 정도가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뭐 올해 그 나이가 뭐 32 이 정도 되기 때문에요. 이 역시 그 풍부한 그 대남 정책에 대해서는 경험과 그 여러 가지 그 노련한 그 전문가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김양건 비서를 상당히 그 의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그 새로운 어떤 그 측근을 이 대남 담당 비서를 이제 선택하느냐가 따라서 대남 관계도 좀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그 공백을 누가 메울까 뭐 어떤 그 거론된 인물이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주로 뭐 두세 사람이 그 거론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그 대남 정책을 총괄하던 그 김양건 비서가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요. 그 당연한 대로 그 대남 정책을 이끌던 그 통일 전선 부장 자리가 이제 공석이 된 겁니다. 따라서 그 차기 통일전선부장 자리에 오를 인물로는 대개 그 원동현 또 김한수 맹경일 이런 인사가 그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정성장 그 세종연구소 그 통일전략연구소 실장은 그 김한수 조국전선 서기국장 또 원동현 그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유력해 보인다 이런 관측을 했는데요. 그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그 김양근 비서의 사망이 교통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그 추측이 나오고 있다는데 이제 언론에서 추측 기사를 또 그렇게 썼는데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예, 그 김양근 비서의 사망에 대해서 북한의 관영 매체죠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는 12월 29일 오전 6시 15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렇게 짧게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요한 인물들 북한에서 대남 비서면 서울의 서열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위직에 해당되는데요.
네.
김양건 비서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사실 이렇게 북한 정권의 고위직 인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례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자 이게 상식적으로 좀 가능한 일인가? 북한처럼 그렇게 자동차가 많지 않고
네.
또 이렇게 고위직이면은 운전기사도 딸렸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사고가 빈발하고 또 사망사고에 이르기까지 하는가? 이런 맥락에서 타살설, 음모설을 그 제기하는 그런 한국 언론들 그리고 또 탈북자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공감을 표명하는 그런 분석가나 전문가들도 없지 않고요. 물론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네.
또 어떤 전문가들은 이 호사가들의 그런 관측일 뿐이지 근거는 없다라는 그런 분석들을 제기하고 있고요. 한국통일부는 이것이 교통사고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와 함께 또 하나 그 중요하게 그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장의위원 명단에 해임돼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포함된 것인데 그러면 이 최 비서가 복권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이게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그 북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를 했습니다. 김양건 비서의 그 장의위원 명단을 봤는데요. 최용의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최용해가 그 김정은과 그 김영남 최고임의 상임위원장 또 황병서, 박봉주 이어서 여섯 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서는 그 이 같은 것을 볼 때 그 최용해가 그 혁명화 그 일종의 그 좌천 이런 것을 끝내고 복권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그 31일 날 그 장례식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는 또 최용해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두 달 만에 복권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고 또 하나는 이름을 올렸지만 아직 완전히 복권이 안 된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자 한국통일부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김양건 비서 사망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안후 문제는 당시의 군의 관여のもとに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성견을 깊이 傷つけた 문제であり.
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지금 들으셨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격 타결한 것으로 다 발표를 했습니다. 두 나라가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풀기로 했는지 합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은 그 세 가지 내용으로 그 합의를 했습니다. 세 가지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일본 정부는 그 2차 대전 당시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아래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세운 재단에 10억엔, 미화로 하면 약 830만 달러가 되는데요. 이런 그 자금을 내놓기로 했고요.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한다 이렇게 그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국이 또다시 위안부 문제를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국 정부가 공식으로 약속한 겁니다.
네. 자, 이 한일 양국이 24년 만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 것인데 정작 이 당사자인 피해 할머니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예, 상당히 격앙돼 있습니다. 이 합의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네.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사실 그동안 일관되게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또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아울러서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서 그 추모하는 그런 추모시설을 건립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일관되게 요구를 해왔는데요. 이번에 그 한국과 일본 정부 양측의 합의는 첫 번째로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견을 사전에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라는 점이고요. 또 내용적으로는 그동안에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상당히 불만과 함께 격앙된 그런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한국 정부의 외교부 1차관과 2차관이 피해 할머니들이 거소를 방문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수용하도록 그렇게 당부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 피해 할머니들은 심지어 당신은 어느 나라 외교부 차관이냐라든지 어째서 우리 피해자들의 견해는 전혀 듣지 않고 이렇게 서둘러서 일본 정부와 합의를 했느냐라든지 상당히 다양한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네. 이번 타결과 관련해서 그러면 한국 정부는 어떤 그 공식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그 현실적인 합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요구, 그 법적 책임과 그 배상 이거에는 뭐 만족하진 않지만 그런대로 현실적인 그 제약 조건, 일본 정부가 저렇게 완강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한국의 야당인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 상당히 반대의 목소리,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그 한일 위안부 문제 타결에 미국은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또 막상 이제 한국에서는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고 또 이 소녀상을 또 뭐 옮기느냐 이런 문제도 여전히 시끄러운 문제로 남아 있어서 상당히 장기간 또 논란거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한 내용과 함께 김양근 대남 담당 비서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 그리고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4월 달에 북한을 탔죠. 대한민국으로 정착한 사단법인 통일민주연대 대표를 하고 있는 최현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탈북 청년들의 축구 모임으로 시작한 단체 통일미래연대를 이끌고 있는 최현준 씨는 한국 정착 8년 차인 탈북자입니다.
정말 저 남한이라는 나라는 세계적인 경쟁하고 당대적인 게 저게 사실이 없고 내 나라 제일 좋다면서 강성 대우를 하던 북한 치자말로 세계적으로 제일 못사는 빈민가로 전락했던 게 이게 진실이고 또 사실이었다는 거죠.
보위부에서 남조선 관련 비밀 문건을 다루면서 한국행을 꿈꾸게 됐고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 아들과 딸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두만강을 건넜던 최현준 씨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오로지 자식들을 한국까지 데려올 생각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아이들 오기 전까지 저하고 와이프하고는 고기 한 점도 못 먹었어요. 진짜 고기 먹으려 하게 되면 새끼들 생각나고 새끼들은 죽은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게 애비랑 들어서 고기 먹겠냐 해서 숟가락 보거든요.
하지만 평양에서 수술까지 했던 위암이 재발돼 재수술을 받아야 했고 약물에 방사선 치료로 쇠해진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축구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 북한하고 영은 또 다르더라. 북한은 술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술자리가 터진다고. 근데 여기 교수님들은 수술한 그 즉시로 그저 나가서 걸으래요.
그리고 탈북 청년들의 축구단까지 꾸리게 된 것은 이웃에 살다가 사라져버린 한 탈북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 때문이었고
내 새끼만 새끼라고 생각하다 나니까 야를 잊었구나. 응? 내가 그 전에 얘한테 한 번 전화도 해보고 찾아라도 봤으면.
탈북 청년 축구단을 위한 단체복과 축구화 마련을 위해서 동분서주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 탈북자인데 탈북 청년들을 축구를 시키려고 하는데 유니폼 내 돈을 만들었다. 근데 축구화도 시켜야지 않겠냐. 축구화 살 돈 좀 250만 도와달라고. 여기저기 다르면 그거인데 다 외면하더라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통일미래연대 대표 최현준 씨의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저기 다르면 그거인데 다 외면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1천만 이상 가지고 있는 우리 이상철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저 지금 아직도 현준 믿고 따는 분인데 그분이 의외로 그래도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 축구화 50컬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축구화 유니폼 쫙 입혀서 세워보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단체복도 마쳤고 새 축구화도 신겼고 이제 운동장을 활보할 청년들을 볼 생각에 마음이 한껏 부풀었었는데 그런데 막상 축구할 운동장을 찾아보니 어디에도 탈북 청년들에게 허락된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대한민국 잘 모를 때예요. 그래서 북한처럼 생각하고 북한은 이거 대중 채우기 이게 요즘 대중화되어 있지 않다 하니까 스포츠가 운동장이 다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저 야네 데리고 운동장 아무데나 우리가 먼저 나가면 그저 우리가 축구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 데리고 나갔는데 운동장 가는 데마다 축구팀들이 다 축구하는데 5분도 타임이 없어요. 빈 타임이. 여기는 그저 토요일에 다 몰려 있잖아요.
평일은 다들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해야 해서 함께 모여 축구할 수 있는 날은 토요일과 일요일뿐인데 그 많은 운동장에 빈자리가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으로, 다음 주는 저곳으로 서울 인근 지역까지 갈 수 있는 곳은 모두 다 다녀봤지만 역시나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오기가 일쑤였습니다.
그 다음 또 이 청년들 데리고선 매주 진짜 안 돌아다니는 지역이 없어요. 저기 포천, 우정부, 수원, 용인, 인천 정말 전국 각지 돌아다니 싶어서 서울 경기도 지역은 매주
그런데 문제는 운동장 찾기가 어렵다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운동장을 쓰는데도 돈을 내야 한다는 것. 보통 한 시간에 $50 이상은 줘야 운동장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히고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운동장비도 운동장 엄청 비쌉니다.
한 번에 얼마 정도 나요?
시간당 보통 5, 6만 원. 비싸면 제일 큰 경기장한테 8만 원입니다. 시간당. 그럼 야내가 인원이 많으니까 보통 3시간, 4시간 해야 되거든요, 축구를. 지금도 그 시간도 작다고 지금 의견 부려요.
외로운 탈북 청년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친목 삼아 모이자고 시작한 축구단인데 갈수록 걱정은 커지기만 했습니다. 매주마다 가능한 운동장을 찾아보는 일도 운동장을 빌려 쓰는 데 넣어야 할 돈도 오롯이 이 일을 시작해보자고 했던 최현준 씨의 몫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덕대학교에서 지금 우리가 매주 1년마다 축구를 하는데 시간 두 타임밖에 안 됩니다. 사실 4시간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하루에 2시간씩만 해도 벌써 11만 원이거든요. 5만 원, 시간당 5만 5천 원이거든요. 그다음 뭐 한 주일 동안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돼요? 40만 넘잖아요. 1년치 되면 그게 뭐 끔찍이 많아요. 돈 자체가. 그걸 이제 사비로 다 해야 되니까 이젠 거의 이제 6년 단위의 사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도에 한번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지금도 12월 중순 되면 다시 재계약도 해야 돼요. 대학교를 1년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1,000만 원 돈 들어가야 돼요. 거기는. 근데 그 돈 마련할 길이 없어요. 지금 제가.
청년들에게 축구 모임을 그만할까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하지 말아야겠다는 말은 참아하지 못했고 이제 다른 것도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넌지시 물었었는데 청년들이 펄쩍펄쩍 축구 못하면 안 된다는 통에 나오던 말도 쑥 넣어버리고 말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는 우리가 5년도 안 했으면 축구단이 좀 그만두지 않겠냐 했더니 청년들은 펄쩍 뛰는 거예요. 하는 소리가 아이 대표님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희망이라는 축구 하나밖에 없다고 정말 우리 금요일쯤 되게 되면 막 흥분돼가지고 야 이제 하루 비틀밤만 자고 나가면 또 재미나게 축구라 갔네 이런 기다림이라는 축구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없어버리면 우리는 뭘 믿고 살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축구하는 재미로 한 주일을 견딘다는 청년들에게 그 유일한 희망을 뺏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최현준 씨도 축구를 하면서 한국 정착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청년들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참으로 이 축구가 참 그 생활이 활력소도 되고 좋은 기회 되는구나. 또 저도 힘들면서도 매주 나가서 우리 청년들이 유니폼 입고 눈에서 활기찬 모습 보게 되면 정말 뿌듯하긴 합니다. 그런 데서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 입에 뭐 하나 들어가는 것을 보면 절로 흐뭇해진다는 부모의 마음. 최현준 씨에게 탈북 청년들의 축구 모임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글쎄요, 너무 많죠. 여자도 많고 남자도 많고
며느리도 많고
뭐 조카들도 많고 그죠. 우리 청년들은 저를 그죠 뭐 아버지처럼 삼촌처럼 또 형처럼 그죠 그렇게 여기고 그죠. 저도 그죠 우리 회원들 그죠 뭐 내 회원이다 내가 대표다 이런 생각 없습니다. 저는 그죠 내 자식처럼 내 조카들처럼 그죠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가는 게 그게 또 좋은 거죠.
백두팀, 한라팀, 탈북 청년단체 통일미래연대에는 두 개의 축구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통일미래연대 안에는 탈북 청소년 축구단이라고 FC 미래 이런 축구단이 있습니다. 이 축구단 인원이 많으니까 이 안에 또 팀도 두 팀이 있어요. 한 팀은 백두산 팀, 한 팀은 한라산 팀, 북한함 상징해서.
백수?
백두산, 백두.
아, 백두산? 네.
백두팀, 근데 한라팀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백두팀에는 알짜 그 총각들로 들어가고, 한라팀에는 여자친구라도 있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백두팀부터 탈퇴당해서 한라팀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팀을 가르라니까 이렇게 가를 수가 없잖아요.
여자 있고.
네, 그래서 총각팀, 유부남팀 이렇게 갈랐어요. 그렇게 해서 갈라놨는데, 뭐 나름대로 재밌게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하면서 거칠고 날카로웠던 마음도 다듬어갔고
재밌으면서도 어쨌든 이 청년들이 성격이 다 거칠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 분명히 일단은 혼자서 자라면서 혼자서 모든 걸 사고하고 판단하고 혼자서 생각하다 나니까 성격이 되게 거칠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싸움도 많이 하고 괜찮았어요.
그 사이 혼자 한국에 살고 있던 탈북 청년들은 형과 아우지간이 됐고 누나와 형수로 가족 같은 형제를 나누는 멋진 청년들로 바뀌어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 5-6년 같이 오면서 모습도 많이 달라졌고 아이들 매너도 생기고 도덕도 생기고 서로 위해주는 마음도 생기고 이제는 그저 한 형제 같아요. 정말로 서로 어려움도 같이 겪고 누가 무슨 어려움을 당했다면 밤 새벽 3시간 하시고 저 같이 다 올라가서 서로 위로도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참 좋았고
그랬습니다. 탈북 청년들에게 축구는 그냥 뛰고 달리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을 저는 단순하게 외롭만 돌고 서로 뭐 단합하라는 것만 아니고 이 청년들을 빨리 성장시켜가지고 앞으로 우리 통일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통일 대박론도 나오면서 통일 눈사치성 오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한 것처럼 저는 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마음을 나누다 보니 함께 가야 할 미래를 꿈꾸게 됐고 한반도가 하나 돼 고향 땅에 들어갈 그날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통일을 만약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할 때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 통일되면 우리 북한 땅에도 우리 자유민주체제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북한 주민들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대화가 될까요? 과연? 대화가 안 됩니다. 여기는 탈북민들하고도 대화가 잘 안 되는데 현재 북한 사는 북한 주민들 의사한테 가서 한국 국민들 대화가 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통일될 때 저희 같은 탈북민들이 제일 먼저 북한 땅 들어가겠죠. 그럴 때 아마 북한 주민들이 자 자유민주체제 북한 땅에다 세우자 하는데 북한에 현재 사는 주민들은 자본주의하게 된 엄청난 부정적 이미지 가지고 있어요. 나쁜 이런 거로만. 그럴 때 아마 이걸 받아들여야 말이야 고민 중이실 때에 우리가 찾아 들어갔는데 자기 부모, 형제, 친척, 친우들 있잖아요. 아마 우리한테 제일 먼저 문의할 겁니다. 너는 이 체제를 체험해 보고 저 남한 체제가 체험해 봤으니까 어떻더냐 물어볼 때 이 청년들이 정말로 여기서 성공이 돼야 돼요.
통일이 되기 전에 이 땅에 찾아온 탈북 청년들이 먼저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공돼서 자유민주주의 월성에 대한 걸 야네가 몸으로 체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때 그 북한 주민이 그런 질문을 할 때 북한이 대한민국 체제 비교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까지 비교하면서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나만의 자유민주주의가 이 북한 체제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렇게 할 만한 면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실제로. 근데 실제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성공을 위해 도전도 해보고 성공의 결실도 맛본 청년들이어야말로 하나가 된 한반도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자 탈북신을 가서 야 어떻게 보면 더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불평만 부렸지 정말 모르거든요. 이럴 때 아마 탈북신들이 성공돼서 내 가서 보라 내 모습을 보라 이 성공된 모습을 보라 이게 통일이 아니겠냐 저 자유민주주의 구성이 아니겠냐고 청년들이 받아들인다 할 때 아마 북한 주민 너는 체험자들이니까 체험자 좋다는 걸 받아들였다 하지 탈북신들이 지금처럼 아 어떻게 살기 보면 더 살기 힘들어 하는 소리 하게 되면 그때 2300만 북한 주민들이 이걸 부정한다면 그때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이루 잡을 수 없다는 게죠 실제로. 근데 저는 그래서 통일 준비가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은 정말 실질적으로 통일 준비도 우리 재원도 물론 준비하죠. 그러나 인적 준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 봐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통일미래연대 대표 최현준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라디오 무대와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